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북한군이 전장의 2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해 전투작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구체적 사상자 수치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있다며 수십 명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은 11,000명 규모로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에 불을 지르는 등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촬영 방법과 장소, 일시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에 담긴 모습들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푸틴을 위해 싸우고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기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울러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통해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오시나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시나 IC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시나와 다수의 신형 미사일 체계를 전투에 투입하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카라카예프 사령관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공격에 처음 사용됐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오레슈니크와 유사한 종류의 신형 미사일 체계 개발도 완료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거리 측면에서 우리 미사일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은 없다면서 새 전략 미사일 체계 테스트를 위한 최대 사거리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새 군비 강화 프로그램은 공격용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면서 아울러 내년에 만료되는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이후 미국의 동향 역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오늘 사제폭탄 폭발로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키릴로프 사령관은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스키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 밖에서 전동 스쿠터에 숨겨져 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부관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폭탄을 설치하고 작동시킨 주체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시리아 과도정부가 유엔의 인도적 접근을 허용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국경 검문소를 통한 인도적 접근 전면 허용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등의 요식 절차 면제, 보건, 교육 등 필수 정부 서비스의 지속적 보장, 광범위한 인도주의 공동체와의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시리아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담당 사무차장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 뒤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 아메르 알샤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수장과 무함마드 알바시르 과도정부 총리와 만나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이끄는 반군은 지난달 27일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감행한 뒤 지난 8일 알아사드 정권의 축출을 선언했으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한편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이날 축출 뒤 처음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진입한 지난 8일 자신은 군을 지휘하기 위해 수도를 떠난 것이며 이후 이동한 기지에 드론 공격이 이어지자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 지휘소에 정밀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예멘 수도 사나의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 핵심 지휘통제시설 한 곳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홍해와 아덴만에서 미 해군 함정과 국제 상선에 대한 공격 등을 조정하는 후티 반군의 중추시설이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언론은 이날 이른 시각 이루어진 이 공습이 수도 사나에 위치한 알아르디 단지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기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음에도 미한 동맹과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을 3국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부재 중에도 미한 동맹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한 동맹은 단순히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No, there will be no diminution i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이 수십 년 전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과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m follow peacefully a process that was laid out by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and we are ready to continue.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한국 정부와 계속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6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 continue to watch events in South Korea very very closely. Significant ally remains a significant ally and alliance.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한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동맹이라는 점이며 미국은 이 동맹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인데 미한 관계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연대를 강조한 미한 동맹에도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발발 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한국이 빠른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이런 가운데 미한 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양국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일 것이라며 혼란은 이른 시간 내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국전쟁에서의 미국 역할도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다며 한미관계는 혈맹을 넘어 총체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과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한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미한 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국민들의 힘을 가장 중시하면서 빠른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제 보여준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이제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향후 수개월 동안 한국의 정권 공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와중에 동맹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게 되면 미한 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17년 1월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주의 선도국이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비상계엄 사태로 크게 훼손되면서 미국 내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고 또 미중 갈등 심화와 북러 군사 밀착 등 대형 난제들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 첫 집권했을 땐 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속도를 낼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게 될 경우 권력 공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속도감 있게 대북 외교의 틀을 짜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에 자신의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고 국가안보 부보좌관엔 트럼프 1기 대북 외교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기용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 등 현안 조율과 일부 동맹관계 조정 등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미북 대화 흐름이 조기에 만들어질 경우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미관계는 실제로 그 새롭게 세팅을 좀 하고 조율을 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됐을 때 한국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들죠.
김 기자, 한국에서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유지될 동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미 국방부는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기로 한 미한 핵 협의그룹 4차 회의와 제1차 NCG 도상 연습 등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양국 동맹의 성격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하고 NCG를 통해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온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설령 복귀하더라도 이전처럼 그의 그런 정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 러시아와 개별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는 권위주의 세력에 맞선 가치 동맹을 추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의 이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미국과 한국 관계를 벌리기 위해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만일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한국의 국제사회 신뢰도 추락을 주장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외적인 신인도, 한국의 정치적인 안정성, 상당히 불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은 믿음직한 파트너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북한은 이미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만큼 지난 2018년 미국 정상외교 당시처럼 한국이 중재자 역할로 개입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음에도 미한동맹과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미한동맹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한국 내 상황은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돼 리더십 공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변화의 시기, 혼란의 시기라면서 한 총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아니지만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during this period of change, some say possibly turmoil, I think Prime Minister Han will do an excellent job.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한국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미한동맹은 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유일하게 위험했던 시기는 계엄령이 얼마나 지속될지, 윤 대통령과 군이 탄핵 투표 결과를 존중할지 불분명했던 때라면서 이제 권력 이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맹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생각을 누가 알수 있겠느냐면서도 적어도 현 시점에선 한국군과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는 신뢰할 만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 북한은 훨씬 더 호전적이었고 거의 격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헤쳐나갔다면서 특히 미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역량엔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등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고위급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비태세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ack in 2017, amid the impeachment for President Park Geun-hye, North Korea was much more belligeren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 강력한 동맹은 한국 내 변화의 시기에 미한일 3국 동맹이 강력하고 탄력적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면서 이는 예측 불가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억제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미한일 3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전은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지도자로서 미국은 그를 미한의 3국 협력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미한 동맹과 3국 협력의 후퇴라며 향후 6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반도 안정에 또 다른 불안 요소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앤런 선임연구원도 윤 대통령의 후임자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3국 간 협력 진전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3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처럼 한국에서의 변화와 불안정성이 있을 때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so important, probably more importan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일 관계 악화는 정말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야당인 민주당이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국가안보 관계, 그리고 강력한 3국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라고 부연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terrible mistake, and we would be playing into the hands of North Korea, because indeed they want to see.
여석자는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당분간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아닌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대행 체제로는 다음 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면 한국 정부가 그를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새 미국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한 동맹과 미한의 3국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대선일 것이라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큰 정책 변화는 없겠지만 이후 대선 결과 차기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재명 대표의 외교 정책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면서 과거 민주당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덜 적극적이었고 북한과의 외교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미한 안보 관계에 덜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표가 민주당 입장을 따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미한 동맹과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국회에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는 혈맹을 넘어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거나 이 대표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파국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덜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f South Korea tries to take a more balanced 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at could also lead.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 안보 동맹을 취소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협력의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에도 미한 동맹에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지도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국은 핵심 동맹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심 이익을 유지할까요?
Yes, there certainly is political turmoil, but what we can really take solace in.
예, 정치적 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겐 강력한 지휘 체계를 가진 강한 양국의 군사 동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국 통합사령부인 한미연합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부의 대화 상대와 합참의장, 미군 고위 장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준비태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을 오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워싱턴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 못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현 시점에서 동맹 관리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미한 동맹 사등태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I think in a time of uncertainty like we saw on the evening of December 3rd, it's not great for.
네,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저녁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이 매우 가까운 동맹과 소통할 수 없었던 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며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건 대사관이 맡은 임무입니다. 동맹관계를 관리하는 미국 정부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골드버그 대사와 대사관팀 전체는 매분 매시간 긴밀히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말 놀라웠던 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치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긴밀한 협력 덕분에 외교적으로 안정이 유지됐죠. 그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화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무부와 대사관이 한국 정부 관리들과 그렇게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정치적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시기에 어떤 발언을 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심지어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제출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외교 관련 부분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처음에 그런 문구가 포함된 건 다른 야당의 견해를 취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걸까요?
So of course from the US perspective we don't like to see our friends, partners, allies saying things.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와 파트너 동맹이 우리가 매우 중시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죠. 미한일 3국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이전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집중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의 두 동맹인 한일 양국을 결집시키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문구는 미국 정부도 그다지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2차 탄핵안의 외교 관련 내용이 빠져서 당면한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건 좋은 조치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일이죠. 이번 탄핵은 한국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국내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여길 겁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신호인데요. 다음 단계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핵이 통과되고 대선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죠. 과거의 관행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이끌려면 국내에서의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질 게 아니라 세계에서의 위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미국, 일본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내 문제에서 한국 지도자 전환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한 양국이 외교적 성공이자 성과로 보는 내용이 첫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걸 어떻게 보세요?
Yeah, so I agree with Henry's assessments, but I would say that by including that.
해가드 전 공사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첫 탄핵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 야당이 외교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실제로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그들의 입장을 관여와 같은 말로 포장하겠지만 실제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죠. 순진하게도 미한 동맹을 축소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을 줄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완화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적대 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한미 동맹이나 삼국 협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맹과 삼국 협력이 그런 적대 정책을 견제하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탄핵소추안에서 제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맹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온 것도 기쁘고요. 하지만 야당에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순진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는 문제입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에 집중하는 외교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탄핵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이 네 나라에는 어떤 신호가 될까요?
So a good question. I think again, like David said, I think this is shows. So first, you're talking the message that I.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야당 내에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명하다면 그들도 상황을 동일하게 보겠죠. 야당의 일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점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와 외교 측면 모두에서요. 그들은 아마도 한국의 외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그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까요?
So these are a lot of labels and a lot of ways to describe what has yet to come.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렇듯이요. 트럼프는 이 점을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의 핵심 축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건 한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함께할 때만 작용합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한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전환 공급망 상하류 등을 위한 첨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차량들을 위한 공장도요. 이것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로 추진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함께하는 미국을 위한 겁니다. 구호만 보지 말고 그 구호가 현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실은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동맹관계를 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해거드 전 공사님, 그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한국은 새 행정부와 어떻게 조정하고 적응해야 할까요?
There are differences in style and approach. What I've told my South Korean friends and colleagues is that
물론 스타일과 접근법이라는 데는 차이가 있죠. 제가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퇴임 이후 지난 4년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의 양국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뿐 아니라 영화, 상원의원,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해거드 전 공사님,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에 큰 타격이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I think that is vastly underestimating the 50 million people who are not President Yoon.
그건 윤 대통령 외에 5천만 명의 한국인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모든 한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사업가들, 학생들, 예술가들이 왕래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 문화, 사람 간의 유대가 우리 두 나라를 계속 묶어줄 걸로 생각합니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나 기타 군사 문제 등은 민간 부분이 아닌 정부가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Oh, of course. Don't get me wrong. It's much better for diplomatic relations if there is
물론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면 외교 관계 훨씬 좋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진행시키거나 또는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자국의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미한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북한이 계엄령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를 파시스트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사령부를 깡패 집단이라고 했고요.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Yeah, I find it really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It is North Korea that is the dictatorship.
예,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북한이야말로 독재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보호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 군대, 특히 한국 특수부대의 대응은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 보호에 집중된 북한과는 다릅니다. 김정은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가 목격한 것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스스로 정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정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 헌법은 한국이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있고 그것은 이번 비상계엄 혼란 속에서 입증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 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항상 독재 국가로 남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등불로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대통령 탄핵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한 동맹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be ashamed at all for what's happened. Yes, President Yoon made a bad decision, but they should be.
우선 한국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죠. 한국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고 헌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니체의 말을 바꿔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강해진 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한국과 동맹이란 사실이 진정 자랑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 관련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 병력 중 일부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표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투 중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soldiers who have been killed in action on the battlefield. Inside Russia, and if they were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만약 그들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넘어온다면 이는 러시아 정부의 또 다른 확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는 것 또한 북한 정권의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이 포함된 수십 구의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16일 기자들에게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며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고 이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고 이는 그들이 전투작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으로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한 뒤 이곳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약 12,000명의 병력을 보냈으며 이들의 활동이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러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을 멈추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중국 정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그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는 중국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conversations that we have had with the government of China. Ultimately, China can speak to whether they have appropriately used that influence or not. But I would say
이어 그러나 나는 러시아가 이번 확전 행위뿐 아니라 그들이 해온 일련의 오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데 있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오늘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과 공동성명도 발표했으며 전례 없는 협력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6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군 고위급 인사 등 개인 9명과 단체 7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돕고 있는 이란, 북한,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과 함께 북한의 무기 제공과 병력 파병을 비난했습니다.
And Russia is not acting alone. It relies on Iran for drones and other weapons. Launching record numbers of Iranian Shahed.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과 탄약, 그리고 러시아 군의 지휘 아래 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된 병력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기계 장비와 마이크로 전자장치, 부품을 공급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그 조력 국가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anks to Russia and its enablers, Ukraine is experiencing a humanitarian crisis. But this humanitarian crisis.
이어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농업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수천만 명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무고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푸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Russia has been increasingly relying on North Korean munitions and troops in the war. And we are carefully watching recent news.
황 대사는 러시아는 전쟁에서 북한 군수품과 병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군 약 30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우려스럽게도 상황은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어진 전투 투입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Alarmingly, this situation has entered a dangerous phase with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to Russia.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이 알 수 없고 정당하지 않으며 용납할 수 없는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도적 위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나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농업시설에 대한 공격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 중국 차석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상 대사는 진실은 분쟁 장기화를 위해 전장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란 점이라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시작의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을 통해 미국의 성명은 고발이 아니라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얀일 등 주요국들이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즉각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경제 제재 부과 등 공동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6일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해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하며 유럽 및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대한 후과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사용할 탄도미사일 및 포탄, 기타 군사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 군인을 훈련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러시아가 대량 살상무기와 그 전달수단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제공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러 간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 영토 보존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군대 철수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북러 간 파트너십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동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미얀일과 EU 외에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이 동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림무성 외무성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국장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10월 말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허용한 걸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점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것이 북한군 파병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플로리다주 마랄라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should have allowed missiles to be shot 200 miles into Russia. I think that was a bad thing.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안으로 320km까지 미사일을 쏘도록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나쁜 일이었고 그 결정 때문에 북한인들과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였다며 나만 그 사람과 잘 지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정권을 인수하기 몇 주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should have been allowed. Not and certainly not just weeks before I take over. Why would they do that without asking?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미 언론은 11월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계기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0월 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 시사 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김정은과 잘 알고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라며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적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10도, 최고 0도, 안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 수풍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3도. 강계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5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도. 용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개성,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 사리원,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신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맑거나 구름 많습니다. 함흥,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맑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9도. 원산, 구름 많습니다. 오전 한때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평강,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1도. 함경북도 역시 맑거나 구름 많습니다. 청진,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4도. 삼지연,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3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5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2에서 4m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5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군이 어제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 지휘소에 정밀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예멘 수도 사나의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 핵심 지휘 통제 시설 한 곳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홍해와 아덴만에서 미 해군 함정과 국제 상선에 대한 공격 등을 조정하는 후티 반군의 중추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언론은 이날 이른 시각 이루어진 미군의 공습이 사나에 위치한 알아르디 단지를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에서 이스라엘 중부 테라비브 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부대가 팔레스타인 2형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을 사용해 테라비브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했으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중단되고 가자 봉쇄가 끝날 때까지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군 B-52 계열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관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양국 항공전력들이 이날 한반도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와 일본 오키나와 남동부에서 합동비행과 대공방어훈련을 포함하는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에는 미 공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52 폭격기 1대와 미 공군 최신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4대, F-35A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4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3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계열 전투기 총 13대가 참가했다고 자위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역내 활동이 강화되면서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자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한국 공군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화성포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4억 달러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방관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네이멍구 자치구 후어하우터시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석이었던 리젠핑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22년 9월 총 4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수수와 공금 유용, 그리고 범죄 조직과의 공모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 씨는 같은 해 8월 네이멍구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패소했으며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고위관리들의 부패청산 작업이 수년째 계속되어 온 가운데 그동안 부패 혐의자에 대해 종신형 감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이루어져 온 전례로 볼 때 이번 사형 집행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에서 사상자가 나왔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북한군이 전장의 2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한 뒤 전투작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구체적인 수치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있다며 확실히 사상자 수는 수십 명의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은 11,000명 규모로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에 불을 지르는 등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촬영 방법과 장소, 일시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에 담긴 모습들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푸틴을 위해 싸우고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기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함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통해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오시나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시나 IC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시나와 다수의 신형 미사일 체계를 전투에 투입하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